3절, 소극주의. 소극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사법 심사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가면은 이 헌법재판소가 월권을 한다 이런 이론인데, 여기서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월권을 한다, 법에 있는 것만 판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대중적인 오류의 주장들을 잘 걸러내기 위해서 이 3절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편, 몇 가지 일반적인 홍동. 문단 21, 역사주의와 구별되는 소극주의의 주장. 민주주의 이론은 인종별 분리취향, 낙태의 자유, 사형금지를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들 자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입법부와 상치되는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소극주의 이론인 것이죠. 그래서 뭐 브라운 판결을 내렸을 때 인종별 분리취약을 개선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문제들은 모두 그 주어의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연방 대법원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문단 22. 그러나 소극주의는 한꺼번에 세 가지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를 뒤섞어 버리고 있다. 동그라미 1. 헌법 최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동그라미 2. 헌법이 정말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권한이 어느 기구에게 있는가? 동그라미 3. 적절히 해석되었을 때 현행 헌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 2, 3이 모두 같은 문제고 이 1, 2, 3이 전부 민주주의 이론에 의해서 해결되고, 그래서 현행 헌법이 요구하는 것을 결정할 때도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판사들이 현행 헌법이 요구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 범위 자체를 줄여라. 이것이 바로 소극주의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각각 다른 층위의 문제들이고 이것을 섞어버리는 것은 올바른 논의 방식이 아니다. 문단 23. 마블이 된 메디슨 사건은 동그라미 1.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래서 마블이 판결에서 그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그러니까 미국 헌법에는 미 연방대법원이 사법심사권을 가진다 이런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법률에 대한 사법심사권을 가진다는 조항이 있는데 미국에는 없는데 그냥 가진다, 자기 자신이 가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 집은 내 집이다, 그 근거는 내가 내 집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집을 갖게 된 거와 비슷한 듯 생각이죠.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다 적응을 한 거죠. 소극주의 주장의 핵심은 법원은 입법부가 내놓은 정답을 법원 자신의 것으로 수용함으로써 법원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충고는 그것이 동그라미 3, 법의 문제에 대한 정답에서 나오는 것일 때만 타당하다.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3, 지금 헌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헌법은 주에 대하여 낙태를 처벌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일 때에는 입법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소극주의자라면 누구라도 꺼려하는 방식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극주의 주장의 핵심을 따르는 경우는 동그라미 3의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해결되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그 현행 헌법이 요구하는 것은 낙태 문제에 대해서 현행 헌법이 침묵하고 있다, 이런 해석을 거친 뒤에야 소극주의의 민주주의 이론이 그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현행 헌법이 낙태를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정답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의 입법부가 내놓은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헌법 개정이 돼버린 거죠. 헌법의 명문의 정면으로 바라는 것을 법률로 개정해버리는 것이 되므로. 즉, 소극주의 주장의 핵심은 동그라미 3의 문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지, 동그라미 3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그라미 1의 문제, 즉 재정의 문제도 똑같이 동그라미 3의 문제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518페이지에 if1은 어디 있냐면은 51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if1 적절히 해석된 헌법이 사형을 금하지 않는다면 주가 범죄자에 대하여 사형 집행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판사는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헌법이 사형을 금하지도 않는데 사형 집행을 위헌이라고 판시해 버리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if 2 적절히 해석된 헌법이 사형을 금지하는데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주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하기를 거부하는 판사가 있다면 오히려 그 판사가 소극주의적인 행태로 인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될 것이고 헌법상의 원칙을 무시하고 권한을 유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즉 법원이 입법부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기만 한다면은 민주주의 이론을 따라서 월권을 안 하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횡이태양이 그것을 위헌으로 하는 것은 적극이고 합헌으로 그냥 계속 놔두는 것은 소극이고 그래서 소극하기만 하면은 민주주의를 계속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헌법이 분명히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그걸 위헌을 만들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해석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위헌으로 안 만들면 그것이야말로 권한을 유월하는 것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 2, 3의 문제를 섞어버림으로써 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1의 문제와 2의 문제는 모두 3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요컨대 법의 문제, 법이란 무엇인가의 문제는 회피할 수 없다. 따라서 소극주의는 3의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이해되어야 된다. 헌법은 그 추상적 규정 문헌으로부터 이론의 여지없이 도출되는 구체적인 권리밖에는 주지 않는다. 요렇게 해석되어야 된다는 거죠. 소극주의를 단순히 헌법재판소 너무 나대지 마라. 이렇게 이해한다면 아무 내용도 없는 것이 돼버리죠. 너무 나대지 마라. 사실은 안 나대는 것이 나대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대라고 헌법이 요구했는데 안 나댄다. 너는 왜, 그건 직무유기죠. 형법에도 보면은 공무원 직무유기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고발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사용자를 발견하면은 고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고발을 안 하고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하고 진정이 들어오고 고발이 아무리 들어와도 그걸 갖다 검찰에 고발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직무유기죠. 처벌을 받습니다. 나는 뭐 소극적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행태에 의해서 소극주의, 적극주의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법률로 어떤 사람의 권한은 다른 사람의 권한의 두 배다. 그래서 수도권에 사는 사람은 투표권을 두 배로 가진다. 이렇게 법률을 개정했을 때 헌법재판소 가만히 있는다. 아, 그래 소극주의라서 민주주의 이론에 잘 따른 것이다. 근데 법을 딱 해석해 봤을 때, 헌법을 해석해 봤을 때 1인 1표다. 이것이 정답이라면은 가만히 있는 것은 오히려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헌법 안 개정하고 나대면 헌법 개정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을 평가할 때 그것이 적극주의를 주했기 때문에 즉 행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과도하게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헌법 해석에서의 정답을 잘못 찾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즉그 수도가 어디에 있다. 이것이 불문헌법이다. 불문헌법인데 그 헌법을 헌법 개정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법률로서 했으니까 국민투표권 위배다. 그렇게 하는 어떤 헌법 해석이 잘못된 것이죠. 실제로 불문으로 정해져 있거나 혹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 어떤 원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 문은 텍스트 그 자체, 캐노니컬 텍스트 그 자체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구조의 정합성 구조에 의해서 최선의 해석으로 도출되는 그 결론들은 그것도 헌법의 일부라는 것. 그래서 그 헌법의 일부에 의해서 어떤 위헌 판결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넌 적극주의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 자체가 글러먹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도가 어디냐? 이것은 정책의 문제지, 팔러시의 문제지, 프린스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프린스플의 문제는 그 구조를 최선으로 읽기 위해서 문헌에 없는 것을 추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문헌에 사실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팔러스의 문제, 수도가 어디죠? 우리나라 제2의 항구를 전략적으로 어디로 개발할까요? 그럼 부산은 한국 제1의 항구다 이런 것도 그럼 불문 헌법으로 돼 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런 건다 불문 헌법이다 뭐 이러면서 대중사회에 유행이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안 맞는 까닭은 정책의 문제를 원리의 문제로 격상시킴으로써 헌법 해석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실수를 범했기 때문이 문제인 것이지, 법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을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했다. 이런 비판은, 적합한 비판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비판으로 한다면은 인종분리취약금지라는 거 법에 나와 있지도 않고, 낙태금지위원, 이런 것도 법에 나와 있지도 않단 말이에요. 적법절차 조항에 그런 거 나와 있지 않고, 또 뭐, 부계혈통주의 금지 이런 거 나와 있지도 않고, 호주제 금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헌법이 소극주의를 취하지 않고 적극주의를 취했다. 이런 어떤 분류 방식으로 할수 있느냐. 이 분류 방식은 동그라미 1, 2, 3의 문제를 섞어버림으로써, 오류에 가득 찬 분류 방식과 비판 방식이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동그라미 3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동그라미 3의 문제, 소극주의를 정말 make sense하게 선회해 준다면 다음과 같은 것, 즉 헌법은 그 추상적 규정 문헌으로부터 이론의 여지 없이 도출되는 구체적 권리밖에는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나하나 조각조각 분해해서 소극주의를 대응해야지, 이렇게 1, 2, 3의 문제를 섞어버려서 하나 3의 문제에 대해서 숨겨진 가정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은 헌법을 제대로 읽었을 때 정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숨겨진 가정을 먼저 하고 나서 그 가정을 전제로 해서 민주주의 이론에 따르면은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서 그와 다른 결론을 도출한 사람을 반민주적인 적극주의자들, 권한유월자들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권한유월은 동그라미 3의 문제에 대해서 엉터리로 해석하는 그들의 태도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문단 24. 엄격 관행주의가 미국 법 실무에 대한 최선의 해석이라면 헌법적 권리에 대한 자제적 견해야말로 정말로 옳은 견해일 것이다. 엄격 관행주의라는 것은 관행으로 확립된 규칙 이외의 것은, 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법이 아니고 그냥 그 이외의 것은 법 개정인데 법 개정, 헌법 개정 권한은 판사에게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판단 안 한다. 일반 민사와는 달리, 민사에서는 그냥 규칙을 판사 그 즉서에서 만들어내지만 헌법에 있어서는 관행주의에 따라서 관행에 의해서 규칙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은 것들은 헌법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아느냐? 민사와 달리 이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판결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민사와 달리 그냥 입법자에게 맡겨졌다. 입법자에게 맡겨진 것을 입법자가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은 합헌이 되겠죠. 예컨대 적법절차조항 또는 평등보호조항이 주의 낙태범죄를 금하는가 여부 자체가 이미 이론이 있고 이 문제의 답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 사이에 합의가 없기 때문에 관행주의자들은 헌법은 법적으로 낙태금지법의 입법을 금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해야 한다. 그런데도 관행주의자가 연방대법원은 낙태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실은 한 나라의 헌법은 종신직으로 임명된 공직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그에 대한 파기는 헌법 개정 절차 요구하는 특별 다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매우 비민주적인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관행주의를 따른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엄격 관행주의를 따른다면은 이게 쫙 물 흐르듯이 논리가 탁탁 연결돼 가지고 법이 아닌 것을 판사가 말하고 그걸 깨려면은 3분의 2의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국민 과반수의 미국에서는 이제 헌법 개정 절차 그보다 훨씬 힘들죠. 우리나라보다. 그런 걸 갖다가 겪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비민주적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왜 관행주의가 미국의 제도에 대한 어설픈 해석인가에 관하여 우리가 이미 제4장에서 본 논거에 새 논거를 하나를 추가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만약 소극주의가 관행주의에 의존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4장에서 그것을 거부한 바가 있다. 관행주의는 4장에서 우리가 거부했었죠. 논쟁이 있는 헌법 문제에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해석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었고. 문단 25. 만약에 소극주의가 관행주의가 아니라 회의론에 기초하고 있다면 어떨까? 회의론에 입각한 소극주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헌법의 추상적 조항에 대한 최선의 해석은 그 문헌을 가장 엄격하게 읽은 것에 국한되어야 하고 그 이상의 해석은 허용된 것도 아니고 금지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연방 대법원이 낙태에 대하여 한 모든 판결은 허용되지 않는 헌법 개정이 될 것이다. 헌법이 공백으로 남겨두고 있는 침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은 이렇게 주장한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이죠. 아까 로앤 웨이드 판결 나왔고. 그런데 소극주의자는 자신의 회의주의를 옹호하는 논거를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 없다는 것이죠. 정답이 있으면 그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 범죄화를 위헌으로 만들지 않은 것은 오히려 고난의 유월이 될 텐데 소극주의가 회의주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은 침묵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고 그러면은 정답이 없는 것을 있다고 우겨서 판사 자신이 헌법 개정을 스스로 할 것이 아니라 그에 관련된 입법적 판단은 국민들에 의해서 민주적인 선거 과정에 의해서 선출된 공직자들이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이론의 틀이 쫙쫙 맞아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문단 26 논거 정의와 평등에 관한 이론은 주관적인 것일 뿐이다. 어느 것이 가장 좋은가에 대한 정답은 없고 다른 여러 대답이 있을 뿐이다. 만약에 이것이 외적 회의론에 호소하는 것이라면 2장 7장에서 대세계변 이후에서 헌법 실무에 대한 무의미하다. 우리가 외적 회의론 벌써 돌파를 했죠. 외적 회의론이라는 것은 이모티비즘 같은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처럼 석판에 어디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선호하는 바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외부적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실천의 내적 참여자의 입장에서의 해석적 논거의 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내적 참여자로서 낙태가 금지되느냐 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인데 외부 관찰자의 입장에서 너는 낙태 금지라는 게뭐 우주의 별에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게 뭐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논리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If 2, 내적 회의론에 기반하고 있다면 이 소극주의자의 회의주의가 내적 회의론이라면 그것은 전적으로 독단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적 회의론이 필요로 하는 도덕적 논거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수적 다수에 의한 판단.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옳은 판단은 입법부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도출된 결과다라는 수적 다수에 의한 판단이라는 사실은 내적 회의론의 논의 집행에서 도덕적 논거로 동치화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내적 회의론은 그 법을 해석하는 헌법을 해석하는 방식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그중에 어떠한 방식도 정합적인 방식이 되지 못하고 오로지 숫자에 의해서 입법부가 결정한 것만이 제대로 그것을 시행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바인데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적 회의론은 사회적 실천의 참여자의 입장에서 제시되는 회의론인데 그렇다면 내적 참여자로서 필요한 도덕적 논거, 자신의 회의론을 뒷받침하는 도덕적 논거를 제시하는데 그들은 단순히 뭐 공동체의 관례나 아니면 수적 다수의 도덕적 힘, 뭐 데블링경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이것은 자기 파괴적이기도 합니다. 입법부가 헌법 개정을 하는 것이 법원이 헌법 개정을 하는 것보다 더 공정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전면적 파괴적 회의론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소수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정답이 없다면, 누구의 견해가 우리를 지배하여야 하는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답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헌법 문제, 판사들이 결코 결정해서는 안 되고, 왜냐면은 판사들이 거기에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상충하는 이론들이 많고, 그 이론들의 우열을 전혀 가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주의에 의해서 결정해야지, 그게 제일 최고다. 근데 왜 민주주의에서 결정하는 게 제일 최고지? 이런 뭐 플라톤의 엘리트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엘리트주의도 있고 또 공직자라고 해서 꼭 선출직 공직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판사처럼 종신적으로 선출직 공직자들이 간접적으로 임명한 공직자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둘 중에 왜꼭 직접 선출직 공직자로 임명된 사람들이 헌법에 대해서 시행의 권한을 갖는가? 해석의 권한을 갖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전면적 파괴적 회의론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 쉬다가 2편 정의, 공정성, 다수결 원칙과 관련해서 소극주의를 비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